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3월 16일 일요일. 가장 큰 두 계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계명은 갑작스런 주장이 아니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이 말씀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젊은 부자 관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대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은 왜 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는가?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리의 지위나 처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물러가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과 효능들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세상 사물을 귀중히 여기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사소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을 모두 빼앗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의 소망 520.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물을 더 귀하게 여길 위험에서 건지고 성품을 완성키 위해 사랑으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묵상. 예수께서 그 관원에게 모든 것을 다 팔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용. 모든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요청받지는 않겠지만 당신에게도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큰 계명. 첫째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다. 둘째는 곧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두 계명에 도덕적 존재의 모든 관심과 의무가 달려있다.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입장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사랑 안에 완전하여졌으며 그들의 수고와 기도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550.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때때로 세상 사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 그리고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의 모습들 중에 그 첫 번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사람은 이기심을 위해 기회를 만들고 명백한 거짓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내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나의 죄의 본성인 이기심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에 명백한 거짓말도 사실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사람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5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달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바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기력을 회복한 다윗 일행은 바울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의 집 족속 중 한 명인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연하여 저주를 하였습니다. 저주뿐만 아니라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듣다 못한 아비새가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도록 요청할 만큼 시므이의 저주는 매우 혹독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저주와 돌팔매질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13절의 기록에 의하면 따라가면서 저주했고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시므이에게는 다윗으로 인한 원한이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의해 사울 왕조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므로 사울 족속의 유력한 자는 아니었지만 사울로 인해 약간의 혜택 속에 살던 시므이에게는 다윗이 원수처럼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에 대한 악감정이 본문의 상황보다도 훨씬 이전에 있었을 텐데 평소에는 조용했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그 악감정이 폭발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은 자신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어서 다윗에 대한 악감정을 잘 숨기고 살았지만 다윗이 맥없이 쫓기듯 도망치는 상황을 보자 그가 가졌던 숨기고 있었던 악한 감정을 그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그런 허약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천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이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 게레아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네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도망갔던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때 도망갔을 때와 같은 경로인 바울임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전에 저주했던 시므이가 180도 다른 모습으로 다윗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옛날에 저주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상황을 우린 잘 알게 됩니다. 19절로 20절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강자가 되어 돌아온 다윗에게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온 시므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은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허무 맹랑한 말이 현실에서는 그대로 통용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뇌물로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받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 상납받는 허무 맹랑한 일들이 현실에서는 그대로 통용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 정치계, 언론계, 건설 분야, 국방 분야, 법조계, 종교계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늘 약자 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 편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강자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성경의 몇 구절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당시에 약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잊지 말고 필요를 채워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분이며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취하시는 모습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너는 개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1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기 하나님은 여전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늘 염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챙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들려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것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무엇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인가를 갖고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도록 그렇게 명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사상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셨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약자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기만 하고 그렇다면 강자에 속한 사람들은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인정하시며 그 부로 약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정의와 공정성입니다. 사실은 약한 자기 때문에 더 뭔가를 새롭게 정의와 공평을 상관하지 않고 그들 입장에서 서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또 가진 자기 때문에 무조건 그들을 배척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본성들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의와 공정을 갖고 그것들을 판단할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구분 판단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강자이기 때문에 구분 판단을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35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처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더욱 약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생명과 희생의 전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본성인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들 개개인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의 에너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붙어있는 지속적인 교제의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약자에게는 도움과 동정을, 강자에게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시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엘렌 와이시 성도의 완전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주의 신학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완전과 완전주의는 다른 겁니다. 완전은 좋은 것이고 완전주의는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신학입니다. 완전 또 성화, 거룩함 등은 신자들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엘렌 와이시 사실상 비슷한 의미로 호환하여 사용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나 완전이나 거룩함 이런 단어들을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점에서 완전과 거룩함은 성화의 과정이 지향하는 목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목표가 완전과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에 따르면 칭의와 또 성화도 따로 분리해서는 안 되고요. 구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가 뿌리라면 성화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화와 완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칭의는 언제나 성화의 토대를 이루며 완전은 언제나 성화의 목표였습니다. 칭의가 모든 것의 뿌리고 칭의의 그 열매와 결과가 성화고 성화의 목표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칭의, 성화, 완전은 유기적으로 불가분적으로 역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에 대한 그녀의 이해는 종교개혁자들이 지지하는 견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녀는 웨슬리 감리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화와 완전이라는 말을 상당히 웨슬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여 은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관점을 지지했지만 성화가 평생 계속되는 열려있는 과정, 곧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열려있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전형적인 미국적 웨슬리적인 가르침, 곧 영광화 직전의 순간적인 성화, 곧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웨슬리적인 가르침과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엘런 화이트는 열려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런 화이트는 그녀의 저술의 상당 부분을 구원의 주제에 할애했고요. 사실 구원에 관한 그녀의 글 가운데서 성화와 완전에 관한 주제에 가장 폭넓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칭의에 대해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와 완전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성의 변화의 주제를 설명해서 여러 성경 본문들을 도약판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주 사용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8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죠. 그녀가 유전된 것이든 후천적으로 배양된 것이든 간에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한 대목은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그런 것입니다. 얽매이는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녀가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한 본문은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씀이죠. 또 특히 죄와 허물의 세력으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듭거듭 사용한 또 하나의 본문이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 충만하단 말은 완전하여졌으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과정의 역동적이며 계속적인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이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자꾸 인용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녀가 성경 구절을 사용한 것은 어떤 특 특정 본문,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8절은 제외하고요. 어떤 본문을 세세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완전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해 주는 주된 성경적인 표현을 영감의 권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한 데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본문들의 본문들뿐 아니라 완전을 경험한 모본으로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예시로 든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모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분께서 입증하신 것이 그분의 헌신한 제자들의 성화의 경험 속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말하는 주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녀가 제시하기를 좋아했던 성경의 모본은 에녹, 다니엘, 요셉,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리고 아브람 등이었고요. 또 야곱과 이사야도 가끔 인용했습니다. 완전에 가는 엘렌 와이스의 가르침을 파악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참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해하는 신자들의 힘없는 옹호자여 중보자로서 서 있음을 아는 지식이 곧 은혜 안에서 계속하여 자라나는 데 필요한 토대요 뿌리요 기초요 동기부여의 도약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그녀는 그리스도의 입혀주신 공로, 즉 칭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완전의 풍성한 경험을 얻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성화고 그 성화의 목표가 완전이기 때문에 성화와 완전은 완전의 뿌리와 그 토대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주장하면서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거짓된 것이고 사법적인 허구라고 정죄했습니다. 진정한 칭의는 진정한 순종의 열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저술 전반을 통해서 죄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는 구절을 거듭거듭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구원받은 죄인은 죄 가운데 계속 살지 않고 죄로부터 나와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칭의의 결과요 열매는 참된 칭의의 결과의 열매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참된 칭의의 결과가 참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그들의 불가피한 결점이나 실수 등을 보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 곧 칭의의 경험은 다음 두 가지 뚜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첫째,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알고 있는 죄를 미리 계획하여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짓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품성의 결함을 공공연하게 변명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사랑으로 순종할 뿐 아니라 어떤 실수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화와 완전이라는 그리스도인 경험을 나타내는 주된 징표 가운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한 순종과 통회하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이해를 마무리 지어주는 완전의 주요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완전의 매우 높은 목표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그 목표를 영광화 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다. 충분하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악한 기질과 모든 죄와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분과 함께 앉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목표를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높은 목표를 지지하는 그녀의 가장 강한 진술은 신자들은 아담이 타락 전에 요구받았던 것과 동일한 표준을 타락 후에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낙원에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의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다. 그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했고 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와 성경이 제안한 하나님의 목표, 곧 최고의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준을 향해서 계속해서 평생 나가고 어쩌면 하늘에 가서도 이 최고의 표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의 여러 가지 두드러진 특성을 말함으로써 이런 완전의 성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완전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굴복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반쯤만 헌신하면 온전한 승리라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완전에 도달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라 신자 편에서의 특별하고 적극적인 헌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신자 편에서 의식적이며 하나님과의 협력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족의 자발적인 순종이 생길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입니다. 모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감동과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